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인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장면 나누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한 압살롬이 그 책사 아히도벨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그 다윗이 떠나면서 남겨둔 후궁 10명과 동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지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아히도벨은 자기에게 12,000명만 붙여주면 오늘 밤에 다윗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세의 이야기도 압살롬이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세는 전국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완전히 섬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압살롬이 왕이 된 것을 만천하에 다 알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의견을 따랐다는 부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된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줄 것이고 그가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슬프게도 또 비극적이게도 그것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압살롬은 그 악한 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역할을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악한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성취됩니다. 그 일에 어떤 사람은 선한 통로로 어떤 사람은 악한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선한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고 은총이지만 악한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는 비극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통로의 본보기이어야 합니다. B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신뢰한다. 아히도벨이 후세보다 더 뛰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뭐 트로트 오디션이든 또 아니면 싱 어게인 같은 오디션이든 그런 것을 보면 그 나온 사람들이 진짜로 참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오디션에 나온 사람들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그 앞에서 그 사람의 노래를 평가하는 사람이 저 오디션을 받는 사람보다 노래를 정말로 더 잘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디션에 나온 사람보다 심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사회적으로 더 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노래는 이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심사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자기 실력이 다 아닙니다. 실력을 하면 반대가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공한 자리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능력의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함께하심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아히도벨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10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신실하다. 예, 후세는 좀 이따도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목적이 발각이 나면 발각되면 그 자기는 죽습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두 번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렬하게 압살롬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압살롬 왕이여 만세해야 하는데 압살롬이란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섬기는 왕은 다윗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후세는 압살롬에게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는 왕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 원문 그대로 보면은 전에는 아버지 다윗을 섬긴 것 같이 이제는 왕 앞에 있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은 그 나의 100%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나의 100%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시절 그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매일매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번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큰 3번 15절에서 23절은 후세의 진짜 전략. 이제 후세가 겉으로는 압살롬에게 순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윗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번 후세는 자신과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떤 전략, 계략을 내놓았었는지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예, 우리는 이러이러하게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렸습니다. 후세는 이전에 다윗 왕에게서 받았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15장 37절에 보면 다윗은 후세에게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고하라고 했었습니다. 후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국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 우리의 모든 삶도 예, 모두 다 일상적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영성이 깊어집니다. 한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 무슨 수련회나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하면서 철야한 사람과 한 3, 4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나온 사람과 누가 영성이 더 깊겠습니까? 그 비교할 수가 없이 3, 4년 새벽기도 나온 사람 영성이 훨씬 더 깊습니다. 예, 일상의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예,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성이 깊어집니다. 비번 후세는 두 제사장에게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알린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도록 권했습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예, 오늘 밤에 건너가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과 몰사할까 하노라라고 말한 것은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다급한 것을 나타내고요. 또 몰사할까 이야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수 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얘기할 때 자기한테 1만 2천 명만 붙여주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에게 가서 겁을 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나면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지금 압살롬이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다행스럽게 아히도벨이 더 전략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놓은 전략을 선택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급히 피난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예, 그래야 합니다. 예, 3번 예루살렘 왕궁에서부터 다윗에게까지 소식이 들어가는 연결 통로를 찾아 봅시다. 우리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서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예, 왕궁에서 후세가 누구한테 전달을 하냐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이 움직이니까 사람들 눈에 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어떤 여종에게 알려주면 그 여종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알려주고 그 두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세에게서부터 그 왕궁이 있었던 일이 후세에서 시작해서 다윗에게 쭉 연결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 역사는 정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누군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연결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연결하심의 역사 속에 있는 중간 통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예, 우리 운동회 때나, 운동회 때는 보통 한 8명, 그 전후로 릴레이를 하고, 아니면 올림픽 같은 그 육상 경기에서 이제 4명이 개주를 하는데, 4명이 제 역할을 전부 다 잘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조금만 잘못해도, 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엔로겔, 이게 그, 요수에는 보면 엔로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엔로겔 위에 작은 숫자로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로겔 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아래쪽에 골짜기 두 개가 그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계곡과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계곡이거든요. 그 두 개가 만나는 곳 조금 밑이 그 에느로겔인데, 거기가 예루살렘의 식수원입니다. 그 에느로겔과 더불어 기혼샘이 예루살렘의 중요한 식수원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다 길러서 먹었고,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기온샘에서 그 실로암까지 한 500 몇십 미터 정도 될 텐데, 거기를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그에 대한 평가 가운데서 이 열왕기에 보면은 이 그 물을 끌어들인 거, 이것을 제일 큰 치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디번 다윗에게로 가는 연락망이 발각되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어디에 숨었습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니. 예,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18절에 어떤 사람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남자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갔을 때 여인이 우물을 이제 덮어 주었는데, 이 여인의 행동을 남편도 알고 동의했음을 뜻합니다.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숨겨주는 일이 그렇게 크지 않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이 숨겨주었다는 것이 발각되면은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만 잡혀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과 그 남편도 다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또 그 압살롬의 반란 전체에서 보면 참 작은 일로 보이지만,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면 그 일은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참 작은 일이 또 자질구레한 일의 연속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실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거리에서, 아니면 예배당에 올 때 휴지 하나 줍는 거, 의자 하나 맞춰 놓는 거, 이것이 굉장히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2번,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우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인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19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예, 우물 아귀를 덮었고요. 예, 그 위에 곡식을 널었습니다. 이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 남자의 집, 이 여인의 집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갔는데 그것도 굉장히 신뢰,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바후림 지역이거든요. 바후림은 그 사울 왕을 굉장히 지지하던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그 다윗을 피난 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그 시므이였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바로 바후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급해서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고발하면은 진짜 문자 그대로 도관에 던지가 되어서 꼼짝없이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갔지만 그 집 주인 내외분이 도울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 여인이 그 우물을 덮어주었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놓았습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그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일이 다윗 왕국을 살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한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발각되고 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어쩌면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면 뭐 서로 평소에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어떤 그 생각,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지금 다윗 왕이 피난을 가 있는 상태에 있고 압살롬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다윗이야, 이 믿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분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그때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그 라합의 사건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렇게 볼 때 예,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일도 작은 일은 없고 또 소중해 보이지 않는 일 중에서도 실제로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 우리 알게 됩니다. F번 압살롬의 종, 즉 신하들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의 행방을 물었을 때 그 여인은 무엇이라 답했습니까? 20절 볼까요?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예, 시내를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우리 그런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말했으면 압살롬의 종들이 바후림 지역에 진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멀리 못 간 것이 틀림없다. 예. 그렇다면 그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두 사람이 물러갈 때까지. 예, 시내를 건너갔다고 말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쪽으로 갔고 거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니까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거짓말 했잖아요. 그 만약에 거짓말 해도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제일 큰 틀에서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낼 것이고, 예, 처음에는 괜찮은 듯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악한 거짓말로 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틀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엔 만약에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가 물어야 합니다. 이게 외에도 성경에 그 여러 거짓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짓말했냐 묻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히브리 산파들 이야기고요. 뒤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사내아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산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금방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라합도 예, 이 여인과 비슷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누구를 그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왜 하는가 물어야 합니다. 예, 우리 그것 압니다. 왜 하는지 내 주머니를 위해서 하는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지 예, 우리가 틀림없이 물으면 성령님께서 예,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통해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예, 새벽까지 모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예, 두 사람은 다윗에게 와서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면서 일어나서 빨리 강을 건너라고 했는데 그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결단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강을 건넜습니다. 이 새벽이 될 때까지는 그 밝아질 때까지 동틀 때까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니야 그렇게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지켜주실 거야라고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또 우리가 그 숫자적으로는 압살롬의 군대보다 열세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라고 자리에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이제 그 동이 틀 때까지 이제 걷는데 그것은 시간이 그만큼 이제 어두우니까 많이 걸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캄캄할 때 건넜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또 기도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 어떤 결단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 뭐 중요한 시험, 뭐 수능이든 아니면 국가고시를 두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 시험 날이 될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뜻이죠. 예. H번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 전략이 예, 전 전략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계략은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예,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했다는 것은 무슨 청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뭐 유산 등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벌어질 여러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압살롬과 다윗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총명하거든요. 지금은 압살롬이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그 전세가 역전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되어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좌에 앉는 순간 이제 자기는 역모를 주도한 핵심 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다르게 짓지 않았습니까? 또 특히 그 중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봐도 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저분 어떻게 저렇게 총명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총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총명함이 더 빛나게 됩니다. 총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총명한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총명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지혜와 총명은 자신을 몰락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예.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더 나아 보이는 것,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나 그 무엇이든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진 것, 더 뛰어난 것 그 자체를 더 신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불러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자기가 이런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압살롬은 틀림없이 쿠데타에 성공할 것이고 그럼 왕좌에 앉을 것이고 그럼 자기는 1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고개 한번 가로저으시니까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큰 4번 24에서 29절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 우리 앞에도 있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A번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다윗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우리 24절 볼까요?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예, 마하나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재산을 모아서 이제 그 하란에서 그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 마하나임 쪽에 오게 되었을 때 이제 형을 곧 만나야 되는데 그 마하나임이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위에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 염해 사해가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그 얍복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얍복강 근처가 마하나임입니다. 그 지점 오게 되었을 때 이제 형님의 복을 가로채서 지금 도망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 만약에 자기를 치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쫄딱 망하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양떼, 소떼, 뭐 낙타 이런 것들을 다 사람도 다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먼저 치면 남은 그거 가지고 토끼려고. 예. 고래 그 나누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그 붙였습니다. 이 마하나임 지역은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쪽에서 한 17km 내륙 쪽에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한 직선 거리로 한 6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소위 임시정부를 꾸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까지 그 올라가는데 한 사흘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전국에서 군대를 모아서 와야 되니까 지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마하나임에 있고 이제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넌 이제 그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후세가 말한 전략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번 압살롬이 군 지휘관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라가 사스의 딸 아비가일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예, 군 지휘관으로 삼은 사람이 아마사인데 그 다윗은 그 형제들만 그러니까 남자 형제들만 하면 8남매 막내고요. 그 누이가 뭐 누난지 여동생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누이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스루야와 아비갈입니다. 아비갈은 역대상에는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마사는 그러니까 그 두 위의 엄마가 친자매니까 외사촌 지간이 됩니다. 압살롬이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압은 압살롬의 편에 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압을 대신하여 이 말은 다윗에게는 군 지휘관으로 요압이 있으니까 압살롬은 그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 그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장차 요압과 아마사 간의 어떤 대립과 갈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의 어머니가 아비갈인데 그 아비갈은 그 아버지가 나하스라고 합니다. 나하스. 나하스는 그 암몬 왕이죠. 우리 앞에서 그 암몬 왕 나하스가 그 죽었다는 부고를 다윗이 듣고 그 이제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아들 한운이 망신 준 이야기 우리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그 한운과 이 아비갈의 아버지가 형제지간인 것으로 그 보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나하스는 암몬으로 그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가 피난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세가 일찍 죽고 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이 딸을 낳았다는 이제 그 아비가일 그 아비가를 낳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사가 압살롬을 지지한 것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가 쭉 실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아마사의 외가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압살롬의 외가가 그 어머니가 그술왕 달메의 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외가가 이방이네요. 그래서 아마 동병상련의 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윗은 그 마하나임에 진치고 있고 그 압살롬의 군대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 길르앗에 그 진을 치게 되는데 이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2분의 1 지파는 우리는 요단 동쪽에 우리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단 동쪽 그 전 지역을 흔히 길라시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까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 남쪽에 염해가 있는데 그 중간에 흐르는 그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그 야복강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야르무강입니다. 그래서 그 야복강과 야르무강 그 사이를 길라시라고 부릅니다. 길라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염해가 있고 그 중간쯤에 그 야복강 강가에 가 있는 그쪽에 지금 다윗의 군대가 그 마나임에 있고 그 좀 위쪽에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윗이 마하나임에 진치고 있을 때 그를 지지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27절 볼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예, 소비, 마길, 바르실레입니다. 이 소비가 그 암몬왕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암몬왕 하눈이 다윗 아까 말씀드린 그 조문단을 모욕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형제로 보입니다. 압살롬의 모반을 일으켰을 때 이 소비가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해야 될 독립의 기회다라고 보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기회로 그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길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윗이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서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 마길이 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자기 집에서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시바가 와서 그렇게 말했죠. 그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네. 그리고 바르실레는 뒤에도 나오는데 길라압 사람으로 그 지역의 원로입니다. 나중에 보면 나이가 80세라고이고 예,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난 중인 다윗에게 이방인 사울 집안 사람, 그 지역의 원로들이 찾아와서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차 다윗이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전조와도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 다른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다윗을 지금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2번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먹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8, 29절 볼까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예,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은 그 침상을 비롯한 세간살이, 밀 보리와 같은 주식류, 꿀, 치즈 등의 부식류, 그리고 고기입니다. 그 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양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먹을 거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썼던 것은 그들의 어떤 세심한 배려, 또 그들의 다윗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28절에 그 볶은 곡식과 볶은 녹두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볶은 곡식, 볶은 녹두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합의를 보고 너는 녹두 가져와, 너는 볶은 꼭지 뭐 보리 가져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져왔을 겁니다. 가져오다 보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게 된 거죠. 그 파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게 무슨 파티를 벌이면 주인은 이제 뭐 기본적인 것만 준비하고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 다 이렇게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한 10명이 파틀락 파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서로 뭘 가져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게 필요할 거야 해서 뭐 예를 들어 먹을 거 하나 간식 하나 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간식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과일을 가져오든지 똑같은 뭐 무슨 그 케이크를 가져오든지 예 그랬는데 똑같은 과일을 가져왔는데 아 이것은 뭐 좀 예를 들어 똑같은 사과를 가져왔는데 이 사과는 좀 단맛이 많고 이거는 좀 신맛이 많은데 그 굉장히 맛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케이크를 서로 다른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서로 볶은 곡식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 시편 23편 5절이 금방 떠오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예. 5번 결론. 오늘 본문에 어떤 여종과 우물을 덮은 여인은 다윗 왕가가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모르고 우리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예,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 한번 몇 사람 찾아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출애굽기 1장 15에서 17절, 구약 82쪽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삼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지금 바로왕의 명령은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3파는 그 지금은 뭐 아이를 다 병원에서 거의 낳죠. 근데 옛날에는 병원에 갈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조산원들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조산사라고 그랬는데 이 삼파가 바로 그 조산사들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장면을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명령은 당시 세계 최대 제국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던 그 왕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지금 노예 계급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죠. 예, 이 삼파 십브라와 부하의 순종이 예, 이스라엘을 살려낸 거죠. 예, 세상에는 이 왕의 명령과 같은 이런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우리들은 사로잡히기 쉬운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뭐 두렵지 말자고 뭐 결심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첩경입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번 사사기 4장 17절, 18절 그리고 21절 볼까요? 구약 366절 사사기 4장 17, 18절 그리고 21절 먼저 우리 17,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21절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 위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예.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는 탱크가 900대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200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시스라는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시스라의 군대가 사사 드보라와 그 바락의 공격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남자들이 여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거기에 숨는 것이 제일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은밀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여인이 사용한 말뚝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천막을 치는 일들은 그 여인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말뚝 박는 일을 굉장히 잘 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 시스라가 옆으로 이렇게 자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말뚝을 이 관자놀이 박아가지고 그냥 땅이 박히도록. 예. 이 야엘의 믿음의 용기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 학대당했던 것은 20년이었는데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답은 사도행전 23장 14에서 16절 사도행전 23장 14에서 16절 신약 288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걸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예, 바울의 생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씌우고 천부장에게로 또 산헤드린 공회로 이제 끌고 다녔습니다. 그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유대인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부장에 있는 바울을 이 예루살렘 공회로 이렇게 데려오면 그 중간에 매복하여 있다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바울의 생질에 이 알고 바울이 알려줬고 또 바울이 천부장이 알려서 바울은 이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생질의 이름이 뭔지 그가 언제 예루살렘에 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바울에게 알림으로 바울의 목숨이 보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바울이 만약에 그 40여 명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흐름은 기독교인 것 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바울의 생질의 역할은 굉장히 작아 보이죠? 예. 그런데 그 바울의 생질에 작아 보이는 이 역할이 인류 역사를 바꾼 것과 같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 정리해 봅시다. 갑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궁에 있었던 일을 후세 사독과 아비아달 어떤 여종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중간에 그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왕궁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땅과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결고리들이 빠짐없이 이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 우리가 지금의 모습 된 것도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예, 만약 그때 그 연결고리가 다르게 연결되거나 또 빠져버렸다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도 막 연결고리인데 우리가 제 역할을 신실하게 바르게 하는 것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한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한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길을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명한 사람일수록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꼭 총명한 사람 아니더라도 그 부모가 자녀의 삶을 잘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부모는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되는 쪽을 하라고 끊임없이 권해도 자녀들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모가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영원한 지혜와 또 온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믿음과 지혜, 삶의 지혜입니다.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는다.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는다.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예, 다윗의 피난길에 가드 사람 이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암몬왕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마길, 길라 사람 바르실레 등이 많은 먹을 것과 생필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 그 누군가 인생에 이런 예배하신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복되고 또 아름다울 것입니다. 4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섬김은 예, 여러 이 믿음의 사람들, 예, 다윗 왕께 하는 충성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었다. 다윗 왕께 하는 충성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데 연결고리가 되었던 사람들, 또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먹을 것과 생필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자 헌신이었습니다. 예, 하늘의 시민권과 땅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함께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태도를 보여주는 증명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함께 신실해야 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예, 요한복음 4장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예, 압살롬 아히도벨처럼 예, 자기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 피난 중에 있을 때 후세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종, 그리고 두 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줌으로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바울임에서 정체가 탄로났을 때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우물 속에 숨을 수 있었고 또 그 집 여인은 우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고리가 되므로 다윗 왕과는 소멸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기보다 스스로가 최고로만 여기다가 제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여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온전히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는 물론 마하나임에 있을 때 소비와 마길, 바르실레 등의 사람들이 먹을 것과 생필품을 갖고 방문한 것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필품이나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함께 하심임을 압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선대했던 사람들이 단지 다윗 왕국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로인 것도 압니다. 우리도 이 땅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와 하나님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또렷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과 하늘의 이중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신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깊은 은혜를 누리는 비대면 구역 모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